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만 보죠. 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사는 삶이 늘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우선 이 성경 구절의 뜻을 약간만 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존재의 근본, 어떤 사람의 본질이 배, 벨리에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 자체로부터 생수와 같은 생명력이 흘러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질문을 다시 바꿔서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이 계속 강물과 같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좌절이 있거나 상관없이, 혹은 갑자기 잘 나가서 뭐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거나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도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 밸런스 있는, 그러나 풍성한 그런 삶을 정말 살고 계신가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계신 건가요? 오늘은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뭐 보수적인 학자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게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죠. 뭐 기원전 1500년쯤에 생겼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제 보는 학자들은 보통 기원전 2, 3세기 즈음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이런 책으로 편집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창세기가 빨라야 뭐 기원전 15세기 때쯤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고대 바빌론 법전이죠. 이게 기원전 한 17세기쯤 쓰여진 겁니다. 한 200년쯤 전이죠. 고대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던 문명은 기원전 20세기,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뭐 500년 이상 훨씬 더 전의 일입니다. 이집트의 기자 피라밋은 기원전 25세기, 뭐 이런 수준이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기원전 15세기 정도까지는 명암도 내밀지 못하는 엄청난 문명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메르, 바빌론, 이집트 등에는 각각 그 나름대로의 종교들과 창조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창세기보다 그런 창조 설화들이 먼저 쓰여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그런 창조 설화들과 대비시켜 보면 오히려 창세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는 걸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다른 많은 창조 설화들에서는 인간이 창조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설화에서는 인간이 신들을 섬기는 노예로 창조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설화에서는 인간 창조는 아예 언급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하찮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껏해야 그 나라를 섬기는 왕 정도가 신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창조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나 기껏해야 신을 섬기는 노예 정도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격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당시 수메르 지방이나 이집트의 창조 설화들을 알고 있었을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 눈이 확 띄어질 일입니다. 우와, 이렇게까지 우리가 멋지게 사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말 멋지게 피조세계를 한편으로는 누리고 한편으로는 잘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진짜 멋지게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중하게 창조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어로 flourishing이라고 하죠.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매니지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원래 그들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냐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쫄딱 망해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백성들도 자신들이 비록 이렇게 살고 있긴 하지만 원래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 하는 것은 잊지 말고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있더라도 그 사람들의 존귀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을 때에도, 천재지변이나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도, 전쟁으로 사람과 소유를 모두 잃어버리는 처절한 환경 속에 있을 때도, 일제치하에서 성노예로 여성들이 팔려나가고 강제로 소년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전쟁통에 모든 것을 잃고 삭바느질과 산나물을 파는 것으로 어린 자녀들을 키워야 했던 젊은 과부에게도, 독재정권의 핍박 속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세상을 꿈꾸었던 젊은 대학생들에게도, 그리고요, 코비드-19의 상황 속에서 꽉 막힌 듯한 답답함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두가 원래는 진짜 멋지게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마치 뱃속의 아기가 엄마로부터 탯줄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외로운, 버려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의도 안에서 제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냥 깨어진 세상, 깨어진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버티다가, 뭐 소위 존버하다가 죽어서 구원 얻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멋지게 창조된, 멋지게 살도록 지음받은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새롭게 들리는지, 혹은 얼마나 고루하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그거 다 아는 얘기야,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풀어놓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Grow Up이라는 메시지를 주일 예배 시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라는 게, 설교를 한 사람은 그 내용을 잘 기억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뭐 내용이 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또 제가 막 엄청 설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했던 얘기를 얼마나 기억하실까 뭐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때 저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예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것을 넘어서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후에도 감사하게 제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많지는 않았고 딱 두 분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뭐 설교 잘 들었고 동의도 되고 심지어 감동 비스무리한 것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막상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은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건 너만 가능한 거 아니냐,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게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였죠. 우선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바로잡을 것은요, 저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신 다른 분들보다 더 똑똑하다거나 전혀 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저보다 훌륭하신 분도 훨씬 많죠. 훨씬 믿음이 좋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는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나이 많다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따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의지력 만빵인 사람이 더 잘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지력이 때로 살짝 도움이 될 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싸움이 의지력 싸움은 아닌 거죠. 가령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 중에 의지력 갑인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그 달라스 윌라드의 Renovation of the Heart라는 책에서 마음의 혁신이라고 번역이 됐죠. 이 책에 나온 것을 제가 나름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달라스 윌라드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데는 이런 과정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VIM이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V는 vision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 궁극적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이 변화된다는 것인지,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I는 intention입니다.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면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기꺼이 커밋, 헌신하겠다는 의도인 거죠. 결심, 의도,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means입니다.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관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의 생각 혹은 마음이 트랜스폼 되기 위해서는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비전입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고요. 인텐션입니다. 그리고 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따라해야 한다는 거죠. 민즈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만, 교회에서 훈련이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 훈련은 세 가지 중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대개는 M 아닙니까? 제자 훈련이니 묵상 훈련이니 하는 것들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뭐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죠. 또 이것도 역시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소위 교회에서 은혜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 행사하는 거 이런 건 뭐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I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죠. 막 결심을 하는 거죠. 눈물도 흘리고 막 헌신서도 쓰고 헌신기도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V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골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저는 일반적으로 현대교회에서요, 그리고 제가 적어도 경험하고 접하는 한국이나 미국 교회 많은 경우에는 I와 M에 치중하고 V가 부족한 상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라남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정말 그것에 목매어서 와, 진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이 진짜 좋은 거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이해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요, 혹시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회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사실 자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요,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자라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라 라는 인텐션에 관한 이야기나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라 라는 means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으시죠.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역시 정말 차원이 다른 예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해서 옛날에 성경 공부도 다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게 끊임없는 변화가 없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뭐 지금도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천박하게 이를 데 없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천박했었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사람,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뭔가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뭔가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얕잡아 본다는 겁니다. 제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20대일 때 같은 학교에 다니던 어떤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승아, 나는 내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진짜 엄청 천박한 상태에 놓여있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형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형에게 사형리 펴놓고 막 내용을 설명해 줬었는데, 형, 우리는 죄인이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하고 대화를 조금 더 해보니까 그 형이 이야기하는 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싸구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한 것에 대한 정말 다른 차원의 깨달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전 사도 바울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일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한다라고 쓴 이 그 마지막 문장을 볼 때 보고 싶어 한다, 영어로 long to see라고 하는 그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에피투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desire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lust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 다 가늠한 자다, 이거 할 때 그 이 에피투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ust죠.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이 밤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이 뻘개져가지고 야동을 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ust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중독이죠. 그럴 정도로 천사들은 이것,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되게 오래 살지 않습니까? 가령 천사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처음 들으면서 우와, 대단하다, 진짜 짱이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천사들이 그러고서 와, 진짜 너무 좋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그 내용을 또 보는 겁니다. 그 다음날 또 봐도 우와, 짱이다, 엄청 신박하다, 하나님 진짜 멋지구나. 그 다음날 또 봐도 우와, 세상에 이런 게 있어? 10년 후에 또 봐도 우와, 100년 후에 또 봐도 이건 진짜 엄청난데? 1000년 후에 또 봐도. 그게 보고 또 봐도 러스트, 그걸 정말 보고 싶어서 못 견딜 만큼, 중독에 걸린 것처럼 그걸 보고 싶어 할 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우리의 퍼스널 트랜스포메이션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요? 언제 설교 한번 들을 땐 그게 동의도 되고 심지어는 가끔 말씀도 마음도 뜨거워지는데 그게 계속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의지력이 만렙이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의지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고요? 어쩌면요, 정말 어쩌면요, 그게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어쩌면 문제는 내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내게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웠다고 이제 수학을 다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처럼, 내가 복음을 설명하는 도식 몇 가지에 익숙해졌다고 내가 마치 뭔가를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럼 뭘 모른다는 거냐 하는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약간 한 가지를 한번 예시를 들어서 남은 시간 동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11장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역사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보면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중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뭐 몇 년이나 몇십 년 전에 후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부터 하면 2000년이 넘는 역사가 있고 그 이전까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 속에는요, 정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우리 믿음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삽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을 머릿속에 흔히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참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 우리 목사님 짱이다. 뭐 누구누구 형이 신앙이 좋아 보인다. 누구누구 언니가 신앙이 좋아 보인다. 에이, 다 훌륭한 분이죠. 우리 교회 참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생을 함께 보낼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로마 체제에 충성을 맹세하라는 명령 앞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콜로세움에서 산채로 몸이 찢기며 짐승이 밥이 되었던 순교자들, 이런 분들과 영혼을 함께 보내게 될 겁니다.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한다면서 여러 인종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분들과도 영혼을 함께 보내게 될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은 한국의 어떤 목사님과도 우리는 영원한 펠로우십을 가지게 될 겁니다. 창시계의 명을 거부하며 어려움을 당하고 투옥을 당하면서도 조선을 성서 위에 세워야 한다고 기독교 신앙이 민족의 백년대계를 꿈꾸는 대안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평신도와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우리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은 그 신앙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났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친구도 이러는데, 누구 언니도 그러는데, 교회 아무개도 그러는데, 그런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곁에서 보는 피어 크리스천들로 신앙의 절대적 기준을 삼지 맙시다. 달라스 윌러드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You are a never-ceasing spiritual being with an eternal destiny in God's great universe.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우주 안에서 영원의 운명을 가진 그치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준을 낮게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제한된 현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감리교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감리교, 좀 넓게 봐서는 웨슬리안 신학 전통을 가지신 분들이죠. 감리교, 한국에서는 성결교도 그쪽이고요. 나사렛 교단, 오순절도 뭐 그쪽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존 웨슬리는 소위 완전 성화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감리교는 완전 성화가 그 감리교 교단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룩함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거룩함의 완전함에 다다를 수 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황당하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 완전성화가 뭐냐 하는 그 구체적인 신학적 설명은 좀 기니까 제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그 웨슬리의 신학 견해에 다 동의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웨슬리 뭐 신학 교단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 여기서 주목할 건요, 적어도 웨슬리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까지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생각했을 만큼 이 땅에서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보기도 했고 경험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같은 사람은 야,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까 완전해지는 게 진짜 가능해지겠구나 라고 했던 거고요. 그것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은 야, 물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엄청나게 변하게 되고 성숙해지긴 하지만 야, 완전까지는 아니지 라고 이제 그 설명을 했던 거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까 우와 이런 속도로 내가 성숙해지다가는 진짜 완전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을 할 만큼 우리에게 성숙이 있습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서 있는 10마일 앞에 5불짜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놓고는 이곳까지 걸어오면 이 5불짜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했다고 합시다. 10마일이 걷기엔 살짝 좀 먼 거리니까 그래도 한 2시간 좀 더 걸으면 뭐 이렇게 가잖아요. 5불짜리 기프트카드를 받기 위해서 2시간을 걸어야 돼? 아, 날씨도 안 좋고 공기도 나쁜데 걸어야 돼?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운동 삼아 걷지 뭐 이렇게 하다가 한 20, 30분 걷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유, 나는 10마일 걷기에는 의지력이 약해서 안 돼. 이렇게 하고 이제 기권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5불짜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얻기 위해서 2시간 넘게 걸을 만한 의지력이 내게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10마일 앞에 놓여 있는 게 100만 불어치 금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마일만 걸으면 100만 불을 주는 겁니다. 1밀리언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권호승이라는 사람이 한 30분 걷다가 아,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10마일 걷는 건 무리야. 힘드니까 포기하지 뭐. 그러면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야, 너 미쳤어? 100만 불이야. 2시간만 걸어가면 100만 불을 받는데 이게 무슨 의지력의 문제야? 야, 막 까불지 말고 걸어.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 이 땅을 살면서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하는 걸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성숙의 문제를, 성숙을 의지력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100만 불짜리 금덩어리를 5불짜리 스타벅스 카드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매갈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소위 은혜를 받으면 뭔가 기특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가 잠깐 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가 그냥 의지력이 약한 것이라고 퉁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거 비겁합니다. 치사합니다. 너무너무 쉘로우합니다. 흔히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시고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걸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렇죠? 특히 내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거나 조금 더 절박한 필요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매우 자주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한가운데 그냥 우리를 두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문제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의 과정 속에 있는 나를 보시면서 그로부터 가장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8살이건 28살이건 48살이건 108살이건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맺어갈 값진 열매가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정말 풍성하게 사는 것,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 그래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싸구려로 쉘로우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이 있는 지식으로 그분을 더 알아갑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